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가 붙고 두 번의 큰 패전을 하며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대적에게 빼앗기면서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또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대제사장인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형제인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서 만삭이 되었는데 조산을 하며 그리고 죽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주셨던 축복을 빼앗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약속된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받고 치유받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그것을 아주 아버지께서는 간절히 소원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이 또 경고를 통하여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값이 징계의 값이 치른다는 강력한 우리에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한 그러한 무서운 징계나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맥시멈으로 드러내길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맥시멈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맥시멈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대제사장인데 죽습니다. 이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죽어갈 때 곁에 있는 여인들이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도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보다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 영적 눈이 밝은 여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베스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들을 반드시 낳기를 원하고 반드시 구약시대는 아들을 낳는 것이 왜냐하면 가문에 또 대를 잇고 특별히 여기에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종의 사명을 계승을 하기 때문에. 일반 평백성이 아들을 낳는 것보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까 옆에 있는 여인들이 위로해줘요.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거 상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대답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예 이름을 이가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가벗,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개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비느하스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행실이 악하고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인데도 제사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뿐 아니라 22절 평화문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성추행을 하지 않나, 성폭행을 하지 않나. 그런데 이 악행이 다 소문이 났어요. 23절에 아버지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너의 악행을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 뜻은 모든 백성에게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뻔뻔하고 창피한 짓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제사법을 그리고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마나 이 남편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했는지. 비느하스하고 결혼했을 때는 제사장의 가문에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로서 또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죠. 그런데 제사장인데 일반 백성만도 못한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리고 회방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또 성추행까지 하는 게 소문이 전 백성이 들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온 백성이 듣고 그 악행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겠나,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두렵고 불안했는데 올 것이 온 것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비나스의 이 아내는 시아버지보다 남편보다 영적 눈이 밝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좀 영적이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아, 우리 가문도 망하고 제사장 가문인데 망하고 그리고 법궤가 뺏겼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적이지 않고 좀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아, 우리 가문도 망하고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아들에게 집착해서 이 아들을 붙잡고 위로받고 그래도 내가 살아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여기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인데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길을 가는 걸 보고도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아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아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 가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로 올라가서 그 가문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가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비느하스의 와이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 가문을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의 자식을 책망하고 그리고 아들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누하스의 와이프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좀 시아버지가 내 남편을 좀 야단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저 길을 그냥 가는데 놔두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더 영적으로 밝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벌써 심판하죠. 대제사장인데 시아버지가 죽죠.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 한날에 죽죠.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은들 그 가문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버리고 떠나셨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있는 인간이 갖는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 소망이 될 수 없고 참 기쁨이 될 수 없고 참 축복이 될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은 실망과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충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충격으로 살 소망을 잃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스라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특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열방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빛을 비춰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축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특별히 엘리 가문에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그 어느 것도 이 여인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구약시대 아들을 낳는 건 최고의 여인들의 소망이고 기쁨이라니까요. 제사장의 가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건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떠나면 너희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네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내 삶의 머리에 1차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다 부어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맥시멈의 축복과 자원과 모든 걸 맥시멈으로 다 주시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맥시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맥시멈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구해야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bad news를 들어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내 환경에 나를 둘러싸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시편 17편 14절 15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 14절에 보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전부 세상 것 위에 살아요.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목표와 그러한 인생의 플랜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 불신자들의 분깃이라는 건 불신자들도 뭐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다 이런 거, 그 하나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불신자들 그것도 일반 은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냥 이 세상의 거, 세상이 전부고 세상이 우상이 되다가 그냥 심판으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이죠. 이 인생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 돈 더 많이 버는 거, 더 많이 버는 거, 더 많이 버는 거, 더 많이 버는 걸로 이게 매머니죠. 물질로,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예요. 14절 자녀로 만족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로 귀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용도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가 못 성취한 걸 막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막 메이저도 그냥 막 벌써서 이거 해라, 부모 소원 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라. 너에게 하나님의 스페셜 플랜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소명이 뭔지, 탤런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을 다 이렇게 준비하셨다. 기도하고 그 길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일하시고 너를 축복한다. 이거를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열심히 벌어서 부모 죽기 전에 자식이 편안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거, 이게 불신자의 삶을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의로운 중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주의 얼굴을 뵌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거로 만족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이라는 것도 바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거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연단 받는 거예요. 고난. 내가 의지했던 게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73편 아삽이 시험 들어서 쓴 시에 결국 깨닫게 되죠. 73편 1절로부터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의롭고 선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아니 죽을 때도 그냥 평소에 건강하게 산다 죽을 때도 별로 병도 없다 죽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의 고난도 오기도 하고 또 열심히 믿는데 그냥 때로는 암도 걸리고 뭐 불체병도 걸리고 고난을 받다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물질이 궁핍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형통해요? 얼굴이 시험 드는 얼굴인데 여러분도 벌써 근데 여러분 답을 아시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별로 없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거든요. 7절에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고 7절에 살찌므로 그들의 눈이 서사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지고 아니 그들의 재물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눈이 나왔대. 새생명교회는 눈이 나온 분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눈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고난이 많아가지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별로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도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끊임없는 우린 영적 전투 생각지 않은 문제가 오고 아침마다 꼭 징벌을 받는 것 같고 고난에 고난에 고난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니 악인은 먹으니까 더 형통하고 악한 꾀를 쓰는데 그냥 더 잘되고 계시민 그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나이다. 심히 고통이 되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남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과 계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성소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인생에 궁금했던 거 문제들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깨우쳐져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고생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시험 들고 마음이 산란했던 거 양심에 찔려서 가책이 돼서 회개하는 걸 얘기하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는 꼭 미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고 꼭 짐승 같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붙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과정에 시험이 많이 들지요. 또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든 거 있지요. 신앙이 성숙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짧은 세상 속에 그것을 전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인도하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내 인본주의 생각, 내 생각, 뭐 내 고집 이게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고 하나님의 의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완성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요. 25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뭘 결론을 깨달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뭐 거짓되고 악하고 뭐 또 나쁜 짓 하고 그런 애들도 뭐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누리다 가는데 그거에 대한 이 짧은 영원한 시간에 뵈면 눈 한 깜짝하는 시간 속에 그거에 대한 보응을 결국은 eternally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 속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비즈니스 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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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많이 있죠? 한 문제 응답받고 끝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왜냐하면 깨어있어야 되니까, 계속 성숙해 가야 되니까, 주님의 분량으로 성숙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연단 훈련하고 배후에는 또 마귀와의 전투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계속 문제와 마귀와의 전투와 싸워서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고 원수 마귀의 머리는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과 약속의 말씀대로 그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능력과 그리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론이 25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떠난 자는 다 영원한 멸망에 결국은 영원한 영원한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받은 자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의 모든 행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그러한 이기게 하신 모든 은혜들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 있게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모니가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라고. 그래서 연단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삽도 뭐 에레미야도 하박국도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그 행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선택한 자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의 영광을 비추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긍휼과 자비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제사장 가정에 아들을 낳아도 이 세상의 것은 아무 만족과 진정한 참만족과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시편 37편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그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약속하시면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한량하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셔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는 고난에 고난에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에 이걸 끝까지 죽는 날까지 헤쳐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 그리고 그 소원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원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맥시멈으로 드러내기 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안 깨지고 자라가야 되니까 영적 미숙해가지고 다 드러내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받고 그리고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주님을 온전히 맥시멈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또 눌리고 어제는 반짝해서 기분이 좋고 승리한 것 같다가 그냥 오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주저앉고 뭐 그냥 엉뚱깽뚱한 생각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맥시멈으로 주시려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세상의 것,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 세상 사람은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이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디프레스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하셔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을 낳는 베스트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문이 망조가 된 거. 그 가문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겨서 그 가정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런 가문의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맥시멈으로 드러내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법궤가 이제 빼앗겨서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그렇게 선포를 하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워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이방 족속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니까 처음에 막 다 두려워 떨어요. 법궤가 가는 데마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을 그냥 재앙으로 친 거, 홍해를 갈는 걸 다 알고. 그런데 법궤가 자기네가 빼앗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기 위해 법궤가 대적의 손에 빼앗기도록 허용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세요. 아니 우상의 블레셋 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힘도 없고 우리 신보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도록 놔두셔 전능한 하나님인데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아스도롯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아스도롯의 다곤 신전에 놔요. 자기네 신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신전 앞에 법궤를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이 우상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얼굴을 땅에 박고 그리고 목이 부러지고 손이 다 부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이방에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재앙으로 막 쳐요. 심한 독한 종기가 나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가드로 보내요. 그러니까 가드에서도 더 심한 독한 종기가 나고 막 죽음으로 치고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무서우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우리 죽이려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일로 가져오느냐. 독한 종기가 나고 죽음의 심판으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법궤가 이방에 빼앗기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증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잘 대우해가지고 도로 보내자 그래서 도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가 빼앗기게 함으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이 법궤를 존귀 여기고 법궤를 존귀 여겨서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거기다 잘 모십니다. 역대상 13장 3절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가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 왕이에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림으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사울의 왕가가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이에요. 왕이 된다면 가장 중요시 여기던 게 법궤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다윗이 법궤를 모십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십니다. 그리고 성전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여기 드릴 때 보면 11절로부터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성소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삼, 헤만, 여덟은 다 세마포를 입고 제금, 비파, 수금 잡고 나팔 불고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려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그 다음에 기도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기도를 마침에 역대하 7장 1절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터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치료받고 회복받고 소망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들이에요. 법궤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2절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 안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능력을 받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크게 기뻐해서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많은 여인을 두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다 들여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B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받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가 이어지면 메시아가 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남유다도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고 워닝을 줘요. 그렇게 가면 끝까지 가면 바벨론 포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실로처럼 된다. 실로의 무서운 심판 받지, 이 솔로몬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 떠난다. 그리고 너는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니까 회개하라 경고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요. 그래서 바벨론 1, 2, 3차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봐라.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저버리니까 니네들 계속 이렇게 가고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 실로에 가서 봐,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경고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그랬다는 건 하나님께서 실로처럼, 이런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자기 자식을 재앙을 내리기 원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회개하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라는 건 그냥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부르고 근데 듣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조그만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주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가져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것을 행하겠고, 실로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너를 쫓아내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죠. 예레미야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하라 돌아오라 막 무섭게 그냥 트레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앙을 바꾸리라. 5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를 계속 얘기하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설득하고 설득하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배그를 하셔요. 그냥 애원을 하셔요. 그런데도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실로처럼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1, 2, 3차 끌려갑니다. 이 에레미야가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공격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바벨론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거를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에스겔서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본 모습 같더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천천히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고는 성전에서 그냥 여러분 화날 때처럼 그냥 확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확 버리고 확 나가셨다면 그냥 다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영광이 성전 문에 이르죠. 10장 4절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뜨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광채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에 계시고,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 성읍 동쪽 산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쪽 감람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저리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종교 지도자마저도, 그리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아직 3차 바벨론 어택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1차 2차 바벨론의 이 공격을 받고도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지 선지자들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걸 믿고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얘기해요. 3차 바벨론 어택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3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회복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죠. 4절 5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이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에 이제 그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는 영적인 완성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법궤가 우리 안에 영원히 완전히 들어오셔서 새 언약의 약속은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구약에는 막 이렇게 막 떠나시네, 영광이 떠나고 버림받고, 그럼 신약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막 떠나버리고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이 fully understand을 하지 아니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지 아니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죄를 지었을 경우는 사울에게서도 성령이 떠난 걸 분명히 얘기하고 삼손에게서도 성령이 떠났습니다.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잠깐, 성경에 보면 다윗의 32용사의 헤드 아마세에게 잠깐 임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 잠깐 성령님에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꼭 구원을 이룬 증거는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성령이 임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약속을 하세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제 법궤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이 역사는 뭡니까? 아무리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라 그래도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짓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기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는 것과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시지 않았어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 잡히시기 전 그날 밤 성만찬을 드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이니 새 언약을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을 많이, 많은 기절을 제가 가끔 강조해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새 언약이 뭔지 알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가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여호와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깨뜨린 걸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래서 다시 더 좋은 언약을 맺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심령이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2절로부터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서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새 언약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순서를 얘기해요.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살베이션 플랜이 그 다음에 구약시대부터 약속한 아버지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새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주님의 남은 사명 주님 재림까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가시면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위임이 된 걸 얘기해요. 주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 직통으로 디렉트리 나갈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원을 다 받아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맥시멈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보여줬지. 3년 동안 주님의 영광의 맥시멈이 뭔지 보여줬지. 너희가 나처럼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이것을 알고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나의 영광을 맥시멈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맥시멈으로 드러낸 것처럼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너희 안에 주노니 이거를 깨닫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됐네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살베이션 플랜. 예수님은 오셔서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주님의 사역을 주님처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다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됐군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뜻대로 안 구하는 거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구하는 건 주시잖아요. 이제 기도 속에서 the learned lesson, 기도도 성숙해가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구하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내 존재를 알고 새언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위치가 무엇이고 사명이 뭔지 깨닫고 기도하라.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과 교통 속에 회복되고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새언약.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래서 지금 법궤가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컨퓨즈가 돼. 지금도 불신정하면 성령님이 그냥 확 나가버리시나? 영광이 확 떠나버리나? 그렇지 않아요. 새언약 시대는 그 영광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나 죄를 질 때는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는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있어요. 계속 성화되더라고.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새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법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온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맥시멈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알아서 take care 우리에게 따라오고 그걸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주셔야 주님이 원하는 맥시멈의 계획을 맥시멈으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게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새언약의 관계 이게 또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사울에게서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나고 그래서 아유 성령님이 나한테 확 나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고쳐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100%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법궤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더 큰 은혜 받아야 되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